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며 하나님과 꼭 같은 본성을 지니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뒤에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물려받으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를 경배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나 아드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정의의 홀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홀입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 위에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맨 처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사라지겠으나 당신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겉옷처럼 두루루 말아버리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며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천사들은 모든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아닙니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 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29장.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베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기러 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자라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못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아침을 맞으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의 피곤에 지친 모습과 함께 허탈한 고백을 듣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맥빠진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자위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의 바다요, 그물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며 어부들이 모습처럼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재미에 피로를 잊기도 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그 아침은 오히려 피곤이 더함을 같은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도 우리의 피곤하고 허탈함을 느낄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임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배전이 찰랑찰랑 잠기도록 고기를 잡아 의기양양한 베드로였다면 주님의 모든 명령에 본문에서처럼 고분고분했을까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라는 고백을 여기서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하반절, 5절 상반절 빈 그물을 씻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씻는 것은 나름대로 다음의 출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을 깨끗게 하고 씻으려고 하는 시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내가 그물을 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경제위기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마치 본문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씻으면서 허탈과 피곤 속에 미래라는 막연하고 거대한 추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 그물을 당김에 보냈다면 다음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면서 또다시 영적인 빈 그물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본문의 사건의 진행은 피곤에 지친 베드로 형제였지만 주님의 부탁을 뿌리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 때 피곤과 실패를 이유로 분노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가?처럼 말이죠. 인생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쓰임받는 데서 모든 문제는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거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처럼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부정하는 고백입니다. 어차피 실패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삶의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에 맞추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대로나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닌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말씀만 하소서라는 백부장의 고백이나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당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모두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내리는 그물, 즉 남의 신앙이나 공적은 적어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며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는 다른 삶에게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6절, 7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는 베드로가 순종하여 잡았지만 또 동료였던 다른 배까지 채우게 된 겁니다.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것은 베드로의 단순성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깨달은 이상 계산을 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깨달은 자에게 사명은 주어지고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케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 후에 게네사렛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를 찾은 주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확인해서 물으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하던 베드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자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전 직업에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찾아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라고 속으로 울먹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더 큰 감격으로 당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격 없고 모자라는 나를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감격 앞에 이제는 목숨을 바쳐야지 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깨달은 자에게 새로운 사명은 주어지고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한 그리고 온전치 못한 나의 절망의 현장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볼까 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깨어져가는 우리의 비뚤어진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하고 피곤하여 지친 나에게 주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이것, 몸이라든가 저것, 가정, 믿음을 좀 써야 하겠다 하실 때 베드로처럼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 의지에 맞지 않고 힘들지라도 그 명령의 순종에 복이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여 버리는 사람의 사악한 계획과 간교의 처리장입니다. 나의 간교함과 죄악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십자가는 철저한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싫은 어렵고 힘겹고 추하고 초라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져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라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봤을지라도 실패하고 또 허탈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방법과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철저하게 우리를 맡길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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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Jesus,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구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Bible이라고 하는데요. Bible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 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의 카톨릭파는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의 카톨릭파를 대체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4권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사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